여러분, 제가 요즘에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목사가 읽기엔 좀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예수는 없다. 그런 책입니다. 아마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는 것 중에서 보시면 도대체 목사님 이게 무슨 또 이런 책을 다 읽고 계신가 아마 그렇게 의아하신 그렇게 하실 분도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책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소위 얘기해서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신앙을 하는지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진리와 성경을 비판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꽤 많이 팔리고 꽤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예수는 없다. 재밌죠? 이 책이 나오기 전에 한국에선 한국은 없다, 또 뭐 일본은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런 뭐 무엇은 없다 그런 책들이 꽤 유행했어요. 그래서 아마 책 이름을 사람들의 그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한참이나 좀 생각해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믿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좀 성경적인 신앙이 싫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믿고 싶지 않은 믿어도 믿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핑계거리를 찾고 싶은 분들은 그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 책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흔들림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흔들림. 이 쉐이킹이란 말도 있고 시프팅이란 말, 시프팅. 쉐이킹은 좌우로 흔드는 것입니다. 시프팅은 무엇입니까? 위아래로 흔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질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키질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콩. 콩을 수확해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얼마나 저를 보고 웃든지 말이죠. 제가 뭐 할줄 알아야죠. 처음 생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콩을 이렇게 이제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한 그릇 좀 가져온 그 키라 그러죠. 이렇게. 거기 얹어놓고 이렇게 던지면은 바람이 불면 쭉정이 다 나가고 껍데기도 다 흘러가고 그냥 콩만 거기 다 떨어지는데 이거 할줄 알아야죠. 이 던지고 내면 콩이 밑에 다 떨어져 이렇게 잘 받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 한번 있는데 정말로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키질과 체질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거짓에 미혹되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진리를 사랑함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단순한 말씀인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어떤 다른 것을 믿어서 미혹되면 그 사람이 똑똑해서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데 있어요. 성경은 진리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어려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빠지고 복잡한 데 빠지고 철학적인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의도가 그렇게 폭로되어서 자기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그런 미혹들을 뿌려놓아서 거기에 빠지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마음을 폭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쳐지고 꼴되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키질하고 체질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곁에서 진리의 말들을 또 성경의 말씀을 아주 굉장히 지성적이고 멋있는 듯한 철학적인 듯한 말씨로 그걸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비고 올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옛날 아담과 해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했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 책을 쓴 저자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또 종교 철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도 종교 철학을 공부했고 또 캐나다 와서도 종교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책을 쓴 저자가 우리가 꽤 익히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고 이 글은 아예 무신론적인 글은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책에서 읽은 그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설교 내용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진지하게 신앙을 점검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면에서 사물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갈등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종교가가 아니라 종교철학자입니다. 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자하고 종교철학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모순점들을 참 잘 파헤쳤습니다. 어떤 것들을 읽으면 통쾌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독교의 모순점들을 잘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불교의 자비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랑을 같은 것으로 동일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실제적이고 절대적인 인격제이신 하나님보다는 만유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떤 비존재적인 비인격체적인 어떤 신으로 예수를 소개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얘기할 때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된 것보다는 지극히 인간으로서 성자가 된 예수를 소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입장에서 섭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제 한 그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그 기독교 연합회의 회장이었던 한 목사의 이야기를 거기 이제 그 인용하는데 그 목사가 그런 말을 몇 년 전에 해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 하는 얘기는 자기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는 성경은 참 예수다. 참 훌륭한 지도자고 사상가였다. 그런 말을 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런 문장도 거기에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러한 설명의 와중에서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역사적인 증언들이나 실제적인 인포메이션으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진짜의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진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건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상징적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있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영감성 자체를 부인하는 말로 사람들을 혼미케 합니다. 성경의 다음 부분에 있는 말 같은 것들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학식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을 다 믿고 싶지 않는 사람들을 그래서 심판이 필요 없어지길 원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마치 어떤 탐정처럼 자기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지 않은 사람들 사실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그런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책이 굉장히 어필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입니다. 좀 몇 가지 좀 예를 좀 드립시다. 제가 사실 이런 것 가지고 제가 귀한 설교 시간을 제가 낭비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 또 상당히 프로바카티브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얘기해 보십시다. 이런 얘기들은 도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풀이하지 말자. 성경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책으로만 받자. 그렇게 해서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의 사상은 하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의와 윤리와 신앙심을 앙양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실패작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그렇게 실수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그 오랜 동안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런 식으로 창조를 하셨느냐. 이건 우시는 얘기가 아니냐. 이건 너무나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이건 조금만 생각하고 명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치워버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예? 아니, 그거 하나 따먹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것 때문에 이러한 저주와 죽음과 이런 슬픔이 왔는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우리가 우기면서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솔직했었어요. 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결과가 어떨지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먹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먹은 거 아니냐? 그게 무슨 그 잘못이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타락은 fall down, 타락이 아니라 fall up일지 모른다. 타락이 아니라 뭐라 그래? 표현을 못해서 타락이 아니라 타상? 예?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위로 올라왔다. 이거 더 fall up. 참 재밌어요. 저 이해가 한참 웃었어요. 참 눈물 난 얘기죠. 어쩌면 이렇게 무지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까? 이러면서 아주 정말 인텔리전틱하게 이성적으로 멋진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 세 번째, 노아 방주 얘기를 해요.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큰 높은 산까지 다 덮을 만한 그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따져봐도 하늘에 있던 이 공기층에 있는 물까지 다 내려왔다고 해도 이 지상을 덮을 만한 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것은 지금 바다에 있는 대양의 깊이가 옛날엔 그렇게 깊은 것이 없었습니다. 잔잔한 호수와 아니면 작은 연못들이었지. 그 깊은 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런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높은 산들보다 더 깊은 것이 바다 대양인데 그 깊은 대양이 전부 다 솟구쳐 올라와서 거기에 있는 물들을 전부 덮어보시오 한번 세상을 어떻게 되는가? 대양이 넓습니까? 육지가 넓습니까? 지금 세상에 이거는 이 무신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조금 과학적인 상식이 있으면 만약에 이 깊은 대양이 옛날에 노아 홍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예?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이 홍수를 내리실 그런 큰 하나님께서는 방주 없이 그저 노아 식구를 싹 구원할 수 있다가 잠깐 구름 위에 이렇게 올려갔다가 내려오셨으면 될 텐데 왜 꼭 방주를 짓게 하셨는가? 그런 원신적인 그런 말을 꼭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상징적으로만 받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 그림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아주 이기적인 하나님인 겁니다. 이기적인 분. 이스라엘만 하시는 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 뭐 더 좋은, 더 나은 백성으로 해서 애굽인들은 뭐 이 열장으로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싹 꺼내내시고 가나온인들은 어린 애기까지 싹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잔인한 분, 어떤 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하시는 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 모습이냐? 이거는 석가모니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잔악한 신의 표현이라고 해요. 기독교가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봤자 이겁니다. 또 한 가지, 대속의 필요성. 모순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면 그냥 용서하시지 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꼭 대신 죽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건 하나의 이건 상징이지 뭐 그 이런 대속성의 이건 필요성은 모순이다.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뭐,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전능한 절대자 하나님이 무슨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용서하면 되지 대속이 왜 필요하냐? 남을 위해서 제 3자가 대신 죽어준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그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아니든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고상하거나 높은 지식적인 지성적인 질문이 아닌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참고적으로 여러분 1800년도 30년대 40년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연구에서부터 유명하게 시작된 것이 그게 우리 잘 아는 진화론이죠. 예? 다윈의 진화론. 그것이 기독교를 크게 맹공했을 때 그때 그걸 타고 일어난 것이 뭐냐면 1940년대 50년대부터 시작된 벨하우젠의 고등비평학입니다. 여러분 고등비평학은 뭐냐면 higher criticism, lower criticism, 고등비평학, 저등비평학 그러는데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오해가 있어요. 고등비평학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고등적으로 많이 공부한 사람이 고등적으로 비판하는 것들 어떤 굉장한 학문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죠. 그게 아니라 higher criticism, lower criticism은 반대예요. 물이 흐를 때 시냇물이 흐르면 물의 맨 위에 그 수박 겉핥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맨 표면을 higher surface 그러잖아요. 근데 higher criticism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그 액면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겉핥기,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 성경에 있는 어떤 특별한 팩트 같은 거 그런 것들 성경에는 겉핥기에 있는 것을 공격하고 비판한다 해서 higher criticism이에요. 그래서 고등 비평 그러면 큰 비평 같지만 아닙니다. 로월 비평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비평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벨하우젠 씨가 말하는 이 고등 비평에 들어와서 노아 방주를 치고 창조를 치고 선악과를 치고 애굽의 열장을 치고 홍해 바다가 정말 갈라졌느냐 그걸 치고 뭐 성경에는 그런 것을 비판하는 운동이 확 생겼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상하죠? 1860년, 70년, 80년, 90년, 1900년도 초기부터 초기 그때 계속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1948년에 일어난 여러분 어디예요? 저기 저 사해지방에서 했던 사해사본이 발견됐죠. 1980년도 중반 이후부터 시작해서 고고학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나포레옹이 애굽에 가서 전쟁에서 손 털고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하고 다 후퇴하고 나오면서 한 가지 얻어 나온 것이 로제타스톤이에요. 그 로제타스톤은 말이죠. 그것 가지고서 그 안에 기록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상형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 말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문자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의 고고학을 연구하는 실마리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고고학적으로 파버리니까 진짜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혀 드러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고등비평학은 옛날에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다가 쑥 들어가 버리는 학문이에요. 옛날에 1900년도 초기에 아니면 1800년도 말기에 한물 지나간 비평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찾아가지고 굉장해서 발견한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책이 그렇게 한 번도 실제로 연구해 본 것 없이 옛날에는 책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비평하고 있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은 참 합당하지 않은 일이요. 이런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성경에 대한 신앙을 흔들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눈이 뜨는 것처럼 아 내가 몰랐는데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세상을 사랑해 눈 떴다 하는 것처럼 혼돈되어서 멸망받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생길지 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했을 때 자침에 진화론을 주장했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참 지금 같으면 우스꽝스럽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 보라. 없는 것에서 뭐가 생기지 않느냐 보라. 진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유리관 속에 말이죠. 이 삶은 소고기를 갖다 삶아가지고 한 점을 갖다 집어넣고 밀봉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속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나중에. 구더기에서는 구더기가 생기고 이상한 그 생물이 생겼지 않습니까? 미생물이. 자 이거 봐라. 없는 것에서 뭐가 생겼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그때 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맨델의 유전 법칙을 얘기하면서 아니다. 종의 기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떤 것이 있어야 있는데 유에서 유지 있는 것에서 뭐가 생기는 것이고 어떤 종류에서 같은 종류만 나오는 것이지 팥에서 콩이 나올 수 없고 콩에서 팥이 나올 수가 없다. 어떤 무슨 뭐 물고기가 동물 되고 무슨 동물이 뭐 원숭이 사람 이런 것은 다른 종류에서 다른 종류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걸 증명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유리관을 깨끗이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 고기 살점을 딱 집어넣으면 딱 밀봉했어요. 한 달 돼도 아무것도 안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게 싸운 것이 옛날에 맨델과 다윈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요즘에 와서는 여러분들 진화론을 다 믿죠. 왜요? 하나님을 믿기 싫으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판단할 심판자의 절대자가 있는 것을 부인하고 싶으면 하나님 믿기 싫고 진화론이 마음가운데 어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지요. 성경에 있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가고 내 영혼이 정결케 되고 정말 구원의 즐거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가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정말 나아가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진리를 진심으로 발견하고 싶은 전적인 마음의 굴복이 없고 민감한 마음으로 그저 부분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하고 싶으면 의심할 수 있는 천 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믿고 싶으시면 믿을 수 있는 만 가지의 이유를 발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자기 마음을 폭로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가슴이 답답했던 것은 뭐냐면, 여기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비판들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많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각종 교파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러한 성경과 진리에 대한 의혹과 의심들과 비판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모름지기 깊이 숨겨져 있으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되게 진리를 한 번도 정말 발견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경험해 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이해되기 때문에 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바로 테이블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 난무하는 오류들과 잘못된 비판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경의 하나님께서 무엇에 미련함으로 이 세상을 가르치셨다고요? 무엇에 미련함으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나오죠. 무슨 무엇에 미련함으로? 전도의 미련함으로. 그 전도의 미련함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만한 이야기에 들리면 그것을 모두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전부 해석하고 풀어보면 전부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만은 또 아주 자상한 분이에요. 대우주가 있는 것 같이 물방울 속에 작은 소우주가 있습니다. 원자 핵 속에 있는 엄청난 저 세계가 있어요. 적고 크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미련함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Christ Object Lessons, 실물 교훈이라고 말하죠. 이런 영감적인 책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Christ Object Lessons, 영문 414페이지와 415페이지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였다. 이 세상을 얼마나 영감적인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입니다. Misapprehension.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오해되고 그릇 해석되었다. 이 때를 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할 것이니 이 기별은 광범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진 기별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널리 알리게 하여야 한다. 이 세상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고 곧 그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이 사업은 다음에 기록된 것과 같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간단히 기록된 사업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심소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신랑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외칠 마지막 자비의 빛,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계시이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계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 저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 의로운 햇빛이 우리의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업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좀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무엇이?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아는 무엇이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의 거룩한 산,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말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무엇이 없다 그랬습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다시 말해서 전쟁도 없어요. 지금 같은 이라크 전쟁도 없습니다. 옛날 싸웠던 한국 전쟁 같은 것이 없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 같은 것도 없습니다. 예? 혁명도 없고 데모도 없습니다. 싸움도 없고 노조 파업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고 이런 모든 것이 더 이상 없는 이유는 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를 물이 덮은 것처럼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지식과 성품을 아는 진리를 온 세상에 충만히 퍼뜨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많고 이렇게 싸움이 많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는 교회가 그 사명과 목적을 실패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기독교회가 성경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없다는 그 책의 뜻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회가 믿는 식의 예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 그래서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주님을 알면,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아는 지식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요. 내 마음의 인간인 사상이 타파되고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자비하시고 너무나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빛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요. 그 빛에 내가 너무 무색해서 내가 태워져버려요. 내가 죽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기 싫은데 십자가 왜 못 박혀요? 죽기 싫은데. 예? 죽고 싶지 않은데 왜 못 박혀요? 살아야지. 남들과 싸우는데 왜 내가 죽어요? 저 사람이 죽어야지. 내가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죽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고 굴복하고 죽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래. 내가 나를 몰라요. 내 자신이 죄 때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정말 혐오스러워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주님, 내가 정말 죽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길 원치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그때 우리가 변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린아이에서 점점 더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잠언서 4장 18절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그랬어요. 햇빛은 떠오를 때 처음엔 밝지 않습니다. 근데 떠오를 때 이 세상에 집 뒤에, 나무 뒤에, 사람 뒤에, 담장 뒤에, 건물 뒤에 그림자와 어둠이 항상 드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점점 떠오르면 그 빛의 정도가 더 환해질수록 이 땅의 그림자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반비례합니다. 점점 빛이 떠올라서 나중에 정오의 밝은 빛이 되면 광명한 빛에 이르면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어둠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고 또 더 많이 알면 우리 속에서 오류가 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의혹이 나가는 것입니다. 스케티즘이 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퀘스천이 나가는 것입니다. 디스빌리 불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 제가 그 말을 잘못했습니다. 퀘스천이 있죠.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건설적인 질문은 있지만 의혹은 없습니다. 그게 다 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암흑이 나아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을 꽉 채워합니다. 여러분, 중세기의 암흑 속에서 말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 이 중세기의 이 교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신관이 교회에 잔뜩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점점 종교 개혁으로 개혁되고 있다가 지금 다 개혁 안 됐죠? 계속 개혁된 나가고 있으면 점점 더 개혁돼서 나중에 마지막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기를 여자의 남은 무리 그랬어요. 여자의 남은 무리가 생기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계시예요. 그건 선지자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하게 충만히 개혁되고 완전히 회복되는 리스토어 되는 교회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 교회가 생겨야 돼요. 그런 백성들이, 그거는 교파가 아니고 백성들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지 교파가 아니요. 그것은 그런 백성들이 진리의 빛을 완전히 영광의 빛을 전부 다 알고 성장하면 그때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왜?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의 대쟁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지구의 구원은 이 지구의 구원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주를 포함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땅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반역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고소한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정부에 고소된 그 고소 사건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기 전 하나님께서 우주 앞에 증명하셔야 돼요. 마귀 앞에 인간을 주님께서 왜 구원할 수 있는지, 이들을 왜 용서할 수 있는지, 그들이 왜 다시 구원받아서 하늘에 와서 다시 에덴 동산에 살아야 될지, 그들이 왜 영원히 살 수 있는지 그 자격 기준 심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혀 비밀에 숙사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의 천사들과 마귀와 악령들이 보는 앞에서 증거하시면서,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주님께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광명한 빛까지 이른다고 전도서 4장, 아, 잠언 4장 18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한 나라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공평한 생각을 해요. 왜 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슨 특별히 뭐 선택받은 민족들이라고 그 사람들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사람들만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주님께서 인간의 구속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고 하십시다. 그림을 그리면 이 전체의 화폭에 1초 내에 쫙 그림을 다 끝내버립니까? 아니죠. 어디서 시작을 해야죠. 붓을 들면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부터 딱 찍어서 그림 그리기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딱 집어서 시작한 곳이 그게 어딥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왜요? 노아 홍수 이전부터 모든 인간들의 주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이전에도 아담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아담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에녹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 나이를 계산하면 노아는 에녹을 보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 성장하기 전에 노아는 여러분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노아가 600세 때 그 홍수 왔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우린 당신의 여성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물러가셨을 때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물러가자 홍수가 온 것이죠. 그 다음에 노아의 식구로부터 시작한 다음에 마다들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을 있는 모든 인간들의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사로 삼으신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시작하는 이 부채 수록의 시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손들이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시냐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 혈통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 일을 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참으신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놀라운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므낫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봅니까? 그 죄를 정나나하게 드러내 보여준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두루뭉실 이렇게 씌워진 게 없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정나라하게 죄와 잘못을 전부 다 드러내서요. 계시의 책이에요. 인간이 쓴 역사는 미사역을 많이 섞였죠. 성경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역사가 아주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나라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대우하시고 얼마나 참으시며 어떻게 심판하시는 문제를 성경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해 두어서 우리에게 거울을 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진리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메시아, 구세주의 사명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의식, 절기들, 법들, 예배, 문화 그리고 그러한 풍습을 가진 나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풍습적으로 생의 모습으로 실제로 법으로 보여주는 한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것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독특한 백성들 아닙니까? My peculiar treasure. 그게 출애굽기 19장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 세상 나라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세상에 대표할 문화를 가진 국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십계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선악과 십계명의 다른 과실은 다 먹되 요것은 먹지 말라 하는 그 말라라고 하는 단어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요 말라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원어로 똑같습니다. 참 재밌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그 당시에 십계명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건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 계명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죠? 하나님, 죄송하지만 가늠이 뭔가요? 살인이 뭡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우리의 행복과 존재와 삶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우주의 평화와 질서의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는 계명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다른 과실은 다 먹되 요것만큼 먹지 말라. 그거 지키기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예? 아, 솔직히 말하고 싶다. 여러분,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없어요. 예? 그게 뭐.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귀를 솟깃하고 한 반역의 정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한번 용납하면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버려요. 주님께서 더 이상 반역과 이제 주의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길 때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방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이 지구상의 죄의 결과를 그냥 받게 해서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속에 있는 후손이 다 죽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주님께서 대신 그 속에 들어와서 중보자 되심으로 내가 이 후손으로 태어나서 내가 대신 죽어서 그들의 죄값을 갚을 테니 이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줍시다 하고 뛰어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대속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대속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정신을 일깨기 위해서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공의성을 위해서도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나나도 있고 맹고도 있고 사과도 있고 오렌지, 파파야 또 우리가 좋아하는 듀리안, 감, 배 이 잔뜩 있는데 또 생명나무는 매달 또 그 밖에 또 그 실과가 그러죠? 그게 있는데 놓고 하필은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건 인간의 반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여자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요? 있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고, 같이 뭐 방문 다닐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만 하지 말라 말해요. 가늠만 하지 말라 말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우리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그래요. 저 집사님이 저를 오늘 오라고 초청하시면 제가 집에 가가지고 집사님 집에 있는 음식 다 먹고 물건 만지고 거기 있는 거 뭐 컴퓨터 같이 보고 다 해서 내 것처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뭔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슬쩍 모르는데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만하면 돼요. 제가 한 번은 그 미국 우리 평신도 한 분이 저 초청해서 그 집에서 3일 동안 한번 진행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의리의리해요. 참, 앞에도 풀장이 있고, 뒷뒤에도 풀장이 있고, 예? 풀 슬라이드가 다 있고, 정말 크고, 정말 좋은 집이에요. 침실만 한 1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큰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3일 동안 있었는데, 부인도 일나하고 남편도 의사하고 부인이 무슨 또 그 다음 심리학자가 뭐 또 상담자가 그렇대요 또. 둘 다 아침 일찍 나가버리면 하루 종일 저 혼자서 하루 종일 음식을 잔뜩 마실 거 먹을 거 잔뜩 놓고 가면 하루 종일 자고 먹고 마시고 보니까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제가 주인이에요. 완전히. 실컷 3일 동안 이거 완전히 I'm the owner. 내가 owner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실컷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으되 무엇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몰래 물건 내 것이라고 가져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 인간의 타락한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가진 자를 시기 질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치고 해서 어떻게 더 나보다 더 나아져야 돼요. 타락한 인간의 죄의 모습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는 죄를 재현,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다시 재현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악한 죄를 폭로시키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거울입니다. 그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앞에 서면 내가 아담과 해와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쉬운 계명도 나라도 그렇게 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시간 좀 남았습니까? 예. 제가 시작할 때 시간을 못 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이 되며 주님께서 쉬셨다. 그런데 쉬시는데 제7일에 쉬실 때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면 제7일에 쉬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일이 다 끝마침에 쉬셨다 그랬어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예? 여러분과 저는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어머님의 배 속에서 잉태될 때 그때 창조되었습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까? 왜 답변이 없으세요? 아리송하죠? 예? 예, 아담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제 6일째 날 우리도 다 한꺼번에 창조되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잉태될 때 창조된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제 6일 날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 만물 창조하시는 것을 다 끝내지 못하셨네요. 다 끝내신 다음에 제 7일 날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창조가 다 끝나지 않고 어떻게 제 7일에 안식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으냐면 이건 좀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담이 창조될 때 아담 속에 여러분과 제가 그 허리 가운데 다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없었지만 우리의 영혼이 창조된 것은 아니죠. 영과 몸은 몸은 나중에 창조되고 뭐 이런 가르침은 아니고 그러나 아담이 계속 살기만 하면 아담의 뱃속에서 계속 이렇게 퍼져서 어떻게 나게 그게 프로크리에이션이죠. 계속적으로 퍼져서 자손과 자손이 계속 나아지면서 그 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우리의 존재가 이미 아담의 그 허리 속에서 이미 같이 창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를 그냥 죽이 없앨 때는 그 속에 그 이후에 태어날 너무나 많은 수많은 후세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아담과 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신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없으면 우리의 품성이 자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로봇이죠. 우리는 기계죠. 제가 이 얘기는 너무나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악과는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졌으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지 그보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병이 나 죽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늙고 죄 때문에 병나고 죄 때문에 사고되고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이 지구 역사에 가장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선악과 하나 안 따먹는 건 그건 간단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다면요 절대로 선악과 손 안 건드릴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죄된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변화되고 회개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결케 씻어짐을 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원한 복음이라면 복음은 영원하다는 말은 변치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복음에 대한 이야기, 양을 잡아 죽이는 얘기를 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절대로 변치 않는 것입니다.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자유주의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믿기만 하면 그저 무조건 구원받는, 그저 믿는다고 마음가운데 동의하면, 그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저 무조건 구원받았다는 그런 무조건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인간을 회개시키고 그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능력이 있는 창조의 복음이요.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죄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게끔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능력의 복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절 읽고 지나가십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 맞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제가 잘못 읽었나요? 이걸 말씀하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나미스라. 여러분 헬라말로 두나미스, 두나미스란 그 헬라말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폭발해서 터뜨려 없애는 것.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죄에게 항상 종되어 살게 만드는 것들, 진리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산과 모든 바위들을 복음의 폭탄으로 터뜨려서 길을 활짝 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그 능력은 완전한 것이고 그 능력은 풀입니다. 값없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고 떨면서 통회하며 주 앞에 간절히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미련한 것을 받지 못하는 소위 똑똑한 사람들은 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구속은 우주를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그 얘기가 있죠. 지금 미국이 말이죠. 보세요. 전쟁 전보다, 전쟁을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 후가 중요해요. 그렇죠? 미국이 전쟁을 잘못해놓으면 우주, 이 세계에 인심을 다 잃어버리면 전쟁을 이겨도 어쩌면서 더 손해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여러분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생각해보면 미국이 이 전쟁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굉장히 선전하죠.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뉴스를 보세요. 전쟁을 쳐서 한쪽은 사람들을 막 다 쏴서 죽여놓고 뒤에서는 뭘 보내요 지금? 쌀, 뭐 먹을 거, 물 막 그러니까 구호물자가 따라가면서 앞에 군대가 총 쏘고 다니면서 뒤엔 구호물자가 따라가죠. 그거 왜 그래요? 그 뭐, 여러분이시여, 전쟁은 전쟁한 다음이 더 중요해요. 전쟁할 때 그 전쟁을 왜 하는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정당성을 입증받아야 이겨도 그 나라가 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전쟁 중에 있어요. 하나님은 억울하세요. 인간의 전쟁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끝나서 마지막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역사를 봐야 알지 잘 몰라요. 인간의 전쟁은 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억울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 것밖에 없어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보내신 것밖에 없어요. 인간을 오래 참으신 것밖에 없어요. 아담과 해를 살게 해서 오랫동안 살게 해서 인간을 태어나서 어느 누구도 다 한번 그들이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을 더디어 더듬어서 발견하고 더듬어서 진리를 발견하도록 기회를 주시며 조용히 참으신 저밖에 없어요. 온갖 가설과 온갖 비판과 욕을 다 잡수시면서도 맨 끝에 공의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참고 참으신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말이죠. 재밌는 것은요. 이 TV 뉴스에 한번 났는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락에 쳐들어간 군사들이 박다드로 지금 군대가 다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뒤에서 남아있던 군인들이 말이죠. 한 조그만 마을에서 이락의 청소년들하고 축구 시합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 그러면서 울었어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아요. 세상에, 야, 저런 연극이 세상에 어디 있나, 저게. 예? 여러분, 그런 연극 어디 가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지금 저쪽에서는 사람 죽이고 난리가 나고 막 굉장한데, 근데 지금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지금? 전쟁하는 나라는? 우리가 인민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저 지도자를 없애야 된다. 우린 당신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걸 보여야 돼요. 아, 잘하건 못하건 저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국민들, 청년들하고 같이 군대들이 축구 시합하는 것을 보여줘요. 야, 참 제 콧날이 시큰했어요, 저걸 보고. 아,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전쟁할 때보다 전쟁 끝난 다음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어떤 의미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마귀가 고수해 놓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죄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오헬만이 받고 계세요. 이게 풀어줘야 돼요. 예? 이걸 풀어주셔야 할 텐데 풀어푸시는 데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천사들이 천만 천사가 하나님께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도 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천사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책을 다 펴고 이 지구상의 역사에 있던 일들을 전부 다 펴서 다 보여주고 천사들까지 다 보여주고 각 개인을 구원하실 때 내가 이 영혼을 왜 용서하고 왜 구원해서 영혼이 살게 하는지를 준비해서 다 펴서 보여준 다음에 온 우주가 다 합창하면서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 가운데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옳습니다. 이 찬송이 야 들어 올라가는데 그 일을 하는데 맨 마지막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물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공의를 보여주고 현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받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교회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성경을 에베소 3장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9절부터 보십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아 정말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이 땅에서 아니에요? 하늘에서 in heaven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각종 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보니까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나중에요 이 세상에 죄악이 없는 이유는 왜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싸움이 없어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 있어요. 마지막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지혜를 하늘에 보여요.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무엇을 하나? 빛을 발하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똑바로 하는 지식과 진리가 그 백성들에게 임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무엇이고 왜 그날을 지키며 우리가 왜 이렇게 진리를 가지시며 무엇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되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어야 되며 어떻게 사는 것이냐는 모든 것을 우리의 품성과 진리와 우리 아는 우리의 하는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큰 빛과 영광을 비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세상에 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오, 먹고 사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세상을 향한 빛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잘 헤아려 알지 못하는 저의 불찰을 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과 찬송과 영광이 더 크게 불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을 올바르게 더 많이 찬양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의를 이 세상에서 빛되게 해주시고 등대 역할을 올바로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글과 말과 편지와 행동과 성품과 삶으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구, 친척,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저에게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사오니 저희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빛 예배 설교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 테이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